사도행전 2장 42절 한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요, 키도 크고요, 잘생기셨어요. 꼭 아이돌 스타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참 많이 하셔서 설교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1:1 제자양, 각종 제자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트레스디아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훈련은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교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영할 만한 봉사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갑자기 그럼 나쁜 교회가 또 되는 걸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구제와 긍휼 사역이 많아서 또 지역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정치적인 또 어떤 사회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나하고 좀 이런 문제가 나하고 다르다면 그 교회는 그럼 나쁜 교회가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사람들, 요즘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참 관심 많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2세를 키우는데 영어 사역자들이 없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영어 사역자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같은 교회인데 개척교회가 돼서 사역자도 없고 2세 교육을 받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럼 나쁜 교회가 되는 건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순장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구장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순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셀이나 순, 뭐 구역, 가정교회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럼 그 교회 전체는 다 나쁜 교회가 되는 건가요? 우리 모든 각자 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교회에 대한 필요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고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그들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들은 오순절에서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은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한 나사렛 예수,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에 나 베드로와 여기에 있는 열한 사도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나와 열한 사도는 증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이 장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며 베드로와 열한 사도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저처럼, 저와 이 열한 사도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나오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사람을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차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과 국과 김치입니다. 이 음식만 있으면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음식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별미로 더해진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장식을 하고 못을 덧붙여도 밥, 국, 김치가 없으면 진정한 한국인의 밥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요리 중에 퓨전 요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남은 재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가 나온 음식들이 많습니다. 남은 재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습니다. 김치 파스타가 나오고 김치 버거, 불고기 버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테리야끼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이 만나서 김치, 테리야끼 김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치와 치즈를 얹어서 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동양과 서양의 요리를 합쳐서 특이한 맛을 만들어내고 흥미있는 맛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 소스와 한국 소스를 섞기도 하고 프랑스 요리와 한국 음식을 갖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나름 맛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체가 불명합니다. 한참 먹다 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김치가 생각납니다. 얼큰한 우리 한국의 국물이 생각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달라고 오늘 4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가 있고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고 그 가운데에 개그맨보다 더 웃기고 일반 세일즈맨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말씀으로 좋은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을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화살표 현재 위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친절하게 제가 있는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의 거리와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은 심방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면 약도를 그려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야후의 그 맵이나 아니면 구글에 있는 맵을 프린트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소를 적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카톡으로 주소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장소를, 약도를 나에게 보내줍니다. 주소를 심지어 몰라도 구글에서 찾아서 맵으로 연결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는 GPS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옛날 말로 하자면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와 향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그 복음,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성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부지런히 설교를 찾아서 매일 하루에 두 편씩 듣는 것입니까? 모두 다 귀한 일입니다. 모두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종교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언어로 표현된 믿음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자칫 잘못하면 무식한 그리스도인, 반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치열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을 믿게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나 사실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동의한 그 지식에 대하여 신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일즈맨을 안다고 합시다. 그 세일즈맨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을 받습니다. 그 지식을 받고 아, 이것이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세일즈맨에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일즈맨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일즈맨이 신뢰가 간다,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살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소유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은 이상이고 삶은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신앙의 지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을 구별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는 서로 사귀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라는 몰두하며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동사입니다. 힘썼다라는 동사. 같은 뜻의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빵을 떼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몰두하다라는 이 동사에 다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두하다라는 이 동사를 다시 표현한다면 힘쓰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있으면 이 거하여 있다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바짝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디움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몰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내 몸을 어떤 대상과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내 몸을 묶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일에 내 몸을 묶는 것입니다. 내가 빵을 떼는 일에 내 몸을 묶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 몸을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로 사귀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우리는 순모임을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과 셀, 가정교회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교회 조직을 운영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장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을 오픈할 때 저희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이제 8살짜리 아이까지도 자기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순장으로서 나의 수치와 고민과 염려를 먼저 오픈해야지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순장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역자들의 짐을 나누어 진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장 여러분들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귀는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군대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각기 각 층의 사람들이 입대를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부자도 오고요.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유명한 사람도 오고 무명한 사람도 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오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찾아오고 삶이 행복한데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신출내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소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하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육 수준과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사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희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사귄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안 믿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일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원리에 실패한다면 다시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빵을 떼는 일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여기에 모인 온 교우들과 하나 되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의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빵을 뜯어서 한 컵을 가지고 거기에 찍어 먹습니다. 한 컵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인 빵을 찍어서 먹습니다. 이 찌개 문화가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그릇에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구원을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빈부나 신분이나 나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넘어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한 테이블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그 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빵을 찍어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백인 회중이나 라티노 회중, 그리고 한국 회중이 다 하나님을 그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 자매도, 저 형제도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담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로마 시민인 바울과 한상에서 한 테이블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노예에서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나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정과 양반이 함께 승리한다는 그 교회 잘 아시죠? 승동교회. 백정과 양반이 함께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 그리고 자기의 종을 기꺼이 자기보다, 주인인 자기보다 먼저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다시 목사로 섬긴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원리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원리에 실패한다면 다시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도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앉아있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돌아가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저 일은 할만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낫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한다면, 말씀드린다면, 좋은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좋은 교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셨습니까? 우리가 무인도 표류기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무인도 표류에 관한 영화를 보면 그 표류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높은 산이나 그 아주 큰 나뭇가지에 먼저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봉우리로 올라가라고 충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보려고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갇혀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앞만 달려오신 분들,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자녀에만 온 신경을 쓰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희생하면서 달려왔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루었는데 정작 아내와 자식들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불사르면서 왔는데 아내와 가족들은 그 불에 되어서 깊은 화상을 입고 상처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정작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방을 내리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수술도 해야 하고 약도 처방해야 합니다. 기본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긴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캐시플로우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것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보면서 과연 저 속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참 교회는 이러이러이러한 거야. 좋은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많은 이민교회를 거쳐왔고 한국교회도 거쳐오셨습니다. 대형교회도 다녔고 성장하는 중형교회도 다녔고 오래된 작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목사,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교회지만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결국 제 결론도 이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인의 밥상이 김치, 국, 밥이 있으면 기본인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리로 돌아가자.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꼭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자를 가지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가 없다면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회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것 위에 맛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실망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좋은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잘 돌아가는 교회, 잡음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울음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명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성장통을 앓는 그 사춘기와 같은 그 믿음을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교회는 높은 곳에 올라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숲을 보려고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스마트폰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말씀을 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지식과 편견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이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파사디나 장로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GPS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일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에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상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대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신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다 제거해 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빵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모든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초월하여서 하나 되는 일로 나가는 저희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바사드라 장로교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월 중순에 오실 담임 목사님 우리 최은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 사역 가운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올 어린 자녀들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파사디나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로 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 정착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따님 목사님을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 오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과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빵을 떼는 일에 몰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온 교회와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나은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리더십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귀하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어 축복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드려질 새벽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당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뿐만 아니라 이 교회당 밖에서도 파킹 가스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일을 인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파사대나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파사대나 장로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이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